2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들어갑시다. 미리 한 단락을 미리 보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우드라무테노 대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에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저지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도 맞은편에 이르러 통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옆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거 읽어도 별로 뭐 은혜 될 얘기는 없죠. 그 모르는 지명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도책 펴놓고요. 이게 어떻게 가는 코스인지를 확인을 조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만 참고를 하고요. 어쨌든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바울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틀림없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안 했나 싶기도 해요. 가기는 가는데 이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으로 갈 때에 좀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는데 가는 그 모습이 참 초라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한두 가지 사항을 좀 더 덧붙여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일 하러 가는데 이제 모양이 좀 안 좋다 가는 거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참 위대한 일을 하러 가는데 참 죄수의 모양으로 갔다. 어떻게 본다면 이 가슴이 조금 찡하고 아픈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이때 바울이 이 로마로 그 간 이 사건은 세계사에서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 죄수를 싣고 간 이 배를 표현하기를 그 역사를 기술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바울을 싣고 간 것이 아니라 로마를 싣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가 결과적으로 기독교화 되면서요 세계 그 역사의 흐름이 중심축이 그걸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그 일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출발점이. 근데 이 위대한 일이 이 참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지 아니했던 그 죄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걸 그 참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죄수로 간 것만 해도 조금 마음이 조금 찡하고 편치가 않은데요. 또 하나 불편한 게 있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막 좋은 배를 내가지고 참 편하게 좀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어떻겠냐 싶은데, 이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이게 또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엄청난 완행입니다.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아니고요. 처음에 2절에 보면, 처음에 탔던 배가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죠. 각처로 가는 배 가는 거. 옛날 우리 버스에 대면요. 정거장마다 다 쓰는 배예요. 그리고 목적지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차로 말하는 완행이 있었고 직행이 있었는데, 직행은 똑바로 가는 거고 작은 마을에 안 서죠. 완행은 마을마을마다 다 쓰는데 이 배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목적지가 로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드라무떼노가 어디냐 해서 찾아보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터키 저기 서쪽에 가면 에게해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흑해로 올라가죠. 흑해로 올라가기 그 직전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는 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터키 저기 서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배입니다. 막 한 3분의 1 정도는 방향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리로 가는 완행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배가 4절 중간쯤에 보면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러죠. 이 큰 바다로 못 나가는 겁니다. 큰 바다를 향해서 직선으로 못 가고 해안을 따라서 살금살금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웬만한 배들이요, 큰 바다를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해안선을 의지하고 갑니다. 근데 이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요. 울릉도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배가 해안선 따라서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거의 기역자 비슷하게 꺾어서 울릉도로 갑니다. 그래서 해안을 멀리 함부로 배가 나가진 않은데 해안을 따라가지고 바람을 피해가 그래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6절에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죠. 그러니까 갈아타고 가는 겁니다. 아마 이 배가 좀 큰 배였던 것 같아요.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거는 출발지가 알렉산드리아고요. 이게 이제 목적지가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큰 배를 거기서 갈아타고 가는데, 갈아탔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배가 또 더딘 겁니다. 더디니까 그 다음에 간신이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크기는 큰데 뭐 아주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행색을 보면 죄수 신분에다가 배도 참 완행에다가 그 다음에 갈아타는 것도 큰 화물선이긴 한데 아주 느린 이런 배를 타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모습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습니다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할 때 로마로 보내달라고만 기도하고 좀 이래 남보기에 근사한 모습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근사하게 안 오셨다고요? 그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근사하게 뭐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예 그건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해가 그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이 땅에서 구차하고 어렵게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면 예수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를 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도 당하라고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한 고난입니다. 근데 굳이 애써서 고난을 당하려고 하려고 고생하려고만 하는 것은 목표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당할 고난을 미리 다 겪으셨으니 우리는요, 그에 대한 감사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너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고 얘기해 주는 거는요, 니도 그래 고생해란 뜻입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똑같은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좀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여담삼아 그런 얘기 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처녀 쪽에나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했던 기도를 하는데 참잘 들어주셨다고 자랑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건네 들은 이야기가 그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이런 신랑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신앙 문제였고 혼자 믿어서 안 되고 정말 믿는 집안에서 신실한 남자면 좋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들어주실 줄 알았으면 있잖아. 돈도 좀 있는 남자라 한거 한마디만 더 덧붙일 거로.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선생이 그걸 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들어줬지. 그거까지 덧붙였으면 잘안 됐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욕심 안 부리고요. 하나님께 순수한 열심을 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겠지만 또 기도할 때에 좀더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가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위로를 더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느냐 하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네, 누구야? 예,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는데요. 함께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함께 옥에 갇히면서까지 바울을 돌보아준 신실한 동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참 위로가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 고생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이 동료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건요. 참 위로가 되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로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있었을까요? 누구가? 이름 없이 등장한 사람이 또한 사람 있어요. 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요즘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름도 안 나타나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면 27장 시작할 때 보세요. 바울이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배 타고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누구예요? 아, 바울과 그 일행. 그러니까 누가 우리라고 말을 하느냐는 얘기죠.
아, 이걸 쓴 사람은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동행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우리란 말이 나오면요. 아, 여기 누가가 포함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라 그러면 잘알것 같죠? 사도행전 전체를 뒤져도 누가란 말이 안 나옵니다. 복음서 다 뒤져도요? 안 나옵니다. 아니, 누가라는 이름이 어디 있는데 우리가 누가를 그렇게 잘 아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뭐만 많이 나오느냐 하면, 누가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누가 우리 가운데 높으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누가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정작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란 인물은 어디 있냐 싶어서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올 듯한데 사도행전은 누가란 이름은 안 나오고 전부 우리가란 우리란 속에 숨어 있기만 합니다. 잘 알 것 같지만 실제로 나타나 있지 않은 인물. 성경 다 뒤져도요.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 속에 안부 전할 때에 몇 군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게 겉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신실한 누가가요. 바울이 갇혔을 때에 함께 있었다가 이때 죄수로 가는 바울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다른 사람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소한도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을 칭찬해야 됩니까? 죄 없이 가는 바울을 진짜 이유도 없이 같이 갇혀서 같이 동행하는 이 두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속에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생에도 주변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뭐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은요. 그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데 통솔하는 사람이 1절에 보세요.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통솔을 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아구수도대 이래 나누니까 조금 느낌이 잘 안 왔다 할지 모르겠는데 개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풀이를 안 했네, 그죠? 아구수도가 뭐예요? 황제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있죠? 황제의 이름을 딴 부대가 이게 어떤 부대겠어요?
호위.
네? 호위. 황제를 호위하는 부대. 그런 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이고요. 친위대 혹은 근위대라고 불리는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백부장이 지금 호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바울은 황제에게로 가야 하는 죄수인 탓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호의라 그럴까요? 백부장도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만은 군대 계급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부대, 어떤 보직도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한 건데요. 이 바울을 호송해 가는 이 백부장은 당시로 본다면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바울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 이튿날 어딥니까? 3절에 보면 시돈에 도착하니까 아마 배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러야 됐던가 봐요. 이런 배가 왜 안 가고 일어나요? 주로 이제 짐 싣고 내리고 뭐 옛날 배가 그런 거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와도 좋다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는 죄수지만 그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을 때도 그 안에서는 비교적 바울을 자유롭게 해줬고요. 여기서도 죄수는 죄수지만 이 호송하는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그 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죄수는 죄수의 모양이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돌아보시니 눈에 뜨이기도 합니다. 뭐 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참 먼 길입니다. 한 3,000km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 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런 백부장이 통솔하는 데에 죄수로 간다는 건 또 뒤집어 말하면 안전한 겁니다. 언제 뭐 이런 저 호위병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왕의 호위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9절요. 9절 시작하면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런데 이 배가 잘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길보다가 상당히 좀 늦춰진 모양인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럼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부만 열심히 한 학자입니까? 학자 쪽이죠.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이런 데 서가지고 그 선장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금식가운데 어떤 예, 왜냐면 금식을 안 해도 되는
예.
금식만 하지 않았을까
금식의 저기가 이렇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바울이 금식을 했다는 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요,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닌 것도 잘 알게 되나요? 바울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항해가 위험하겠다 하는 것도 영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은 질문이 그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능력도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때를 따라 주시면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영원히.
그런 거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을 해볼직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 잘 잡을까요? 어부 출신 제자들이 고기를 잘 잡을까요?
이런 점은 제자들이
이런 점은 제자들이 잘 잡는데요?
그 사람들 실전에 넘치는 거 그러면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목수 출신 예수님이 어부 출신 제자들보다가 때로는 고기를 더 많이 잡는 수가 생기더라.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요, 이것이 바울이 위대한 사명을 띠고 갈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을 주셔서 그런 걸 미리 알았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배 많이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 다닌다고요?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배한 번, 두번 타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할 때 한번 보세요. 이런 파선의 경험이 많아요. 물론 선장도 많겠죠. 근데 바울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가자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울 외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 아마 그런 저기 저기인가 본데.
그렇죠. 계절이 그런 계절이라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은 바울만 아는 사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알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본 상식이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항목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것도 알수 있다. 너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울이 오랫도록 또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정도 상식적인 것은 알았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콕 짚어가지고,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가르쳐 주셔서 그렇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그 장을 계속해서 보아 나가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기도만 하고 믿음만 좋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가도 더 예민하게 상황을 살피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뒤에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앙 우선으로 하고 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믿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게만 열면 손님이 절로 다 오나요? 가게 열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만 하면 다 오나요? 실력도 쌓아야 되고요. 손님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배워야 하고요.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열기만 하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맹신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이 행한 한 그 말이 전혀 뭐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위험한 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이나 선주들이 왜 바울의 말을 안 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유를 이 본문에서 추측을 해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가 지금 기억이 많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항해가 많이 늦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항은 12절에 보면 과동하기에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작은 항구였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들어가가지고 베닉스로 가자는 거죠. 그럼 베닉스는요? 이게 큰 항구니까 거기 가서 적어도 몇 달을 머물러야 하거든요. 이 배가 앞에서 좀 우물우물 해가지고 제대로 못 간 결과로 여기서 몇 달을 머물러야 할 상황인데 조그마한 항구 거기보다는 좀 큰 데 가서 지내자 그 얘기입니다. 큰 데 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인원이 많습니다.
아 물론 식구들이 많으니까요. 식구가 많으면 큰 데 가야 됩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
예. 아 그거는 바울이 가자는 게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들이 큰 항구에 가자는 겁니다. 뭐 어차피 작은 항구보다는 큰 항구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큰 사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득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놀기도 큰 데가 좋은 겁니다. 이 옛날에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요. 술 먹고. 어쨌든 몇 달을 머물러 있어야 할 상황이니까 거기 가서 그냥 뭐 좀 하려고 놀기라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조그만 저 항구보다는 큰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는 선장도 알고 선주도 알면서도 가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해 일정이 너무 늦어졌고 그래서 저 바로 그 건너편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큰 항구가 있으니까 그 가자 해가 약간 무리인 줄 알면서 나선 겁니다. 그럼 요 베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음력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알만한 단어인데요. 혹시 무슨 뜻이에요? 네? 아 베니스는 이탈리아고요. 이거는 베닉스입니다. 이걸 영어식으로 말하면 피닉스입니다. 피닉스가요? 그 유명한 불사조라는 그 새 있죠. 이 단어가 불사조라는 그 유명한 단어입니다. 항구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겨울을 몇 달간 머물러 있어야 하기에는 화려하고 큰 곳이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약간 무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배가 갈 건지 말 건지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백부장이 하죠. 나중에 이 배 보면 이 배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상선인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27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옛날 배에 상선에 270명이면 얼마나 큰 배겠어요. 그러면 그 배가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선장이나 선주라고 봐야 될 터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 백부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이 이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는 사람하고요. 그 물건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체하고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소비자하고 누가 제일 셉니까?
유통시키셨어요.
유통업자가 되세요?
유통업자가 아니니까 유통업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예, 예.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사람, 생산자와 또 소비자 사이에 네.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힘이 누가 질세냐고요?
아, 씨름은 안 써버렸냐?
소비자가 씨름은 안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러죠? 예. 그런 거 질세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유통업자가 가운데서 다섯 번 마련했어요.
필요하니까 또 소비자는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 그 경제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세요? 하나 더 붙일까요? 정치가 권력을 가진 그 정부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 백 부장이 여기서 힘이 많이 센 것 같아요.
아, 여기는 확실히 백 부장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이해가 안 될 여지도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대유럽으로 이런 사건 터진 거 보면 네? 경계 있는 사람들이나 네? 많이 관여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 이런 거는 그냥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기만 할 뿐이지 별 힘이 없지 않나요?
옛날에 보면 소비자는 왕이다 그러고 소비자가 묵은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러지만요.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요. 물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 기분 나쁘면 유통업자한테 묵은 안 줘. 이러면요. 그러면 유통업자하고 제조업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조업자가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생산하면 뭐예요?
예.
지금은 유통업자들이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저, 뭡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건값이 진짜 너무 싸게 나올 때 어떻게 그렇게 싸게 나오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는 거죠.
납품하는 사람이 예. 돈 넣어가면서 예. 물건 더 얹어줘가면서 예. 빚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통업자가 제조업자한테 우리한테 주는 단가 낮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건 물건 많이 갖다가 처분해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단가 낮춰라는 겁니다. 누가 사는 거죠? 그 경우만 본다면 유통업자가 센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사실은 권력이 더 무서울 수도 있죠. 권력을 쥔 사람이 뒤틀어버리면 이거 뭐 아무 만들고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수가 생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백부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 자체는요, 이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뒤에 선장과 선주보다가 더 센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이 구조를 봐나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바울에게 호위대장으로 붙여준 겁니다. 명색은 바울을 호송해가 가는 것이지만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선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니스에 가기로 했는데 어떤 아니 그거 되게 뭐 향락이랄까 어떤 편의함을 쫓아서 이제 네. 무리하다 가는 거죠.
그렇죠. 무리하다는 걸 선장도 알기는 아는데 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여기까지 오는데 실이 너무 걸려서 조금이라도 더 가자라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베닉스라는 동네가 큰 동네 거기 가서 몇 달을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지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 말씀은 겨울을 지내가 불편함으로 했으니까요.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편한 것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거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예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의견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세계 제스처제에 맞아요. 뭐 안다고 뭐 이래가지고 깔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바울을 선대하고 있는 이 백부장도 아무렴 선장의 말이 더 맞겠지 뭐 이래 됐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고 아 이 죄수인 줄 알고 만만히 봤더니 저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서는 이런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승진을 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는 거나 다 중요한 거는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인맥.
인맥. 인맥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 윗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이거 출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력보다가도 윗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힘 있는 사람을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이 출세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거 절대로, 그게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만은요, 사실은 여기서도 보면 실력으로 따지면요, 바울과 뭐 선장하고 따지면 항해 수비나 이거는 따지면 선장이 훨씬 낫죠. 근데 왜 바울이 말이 더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이 사실은 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그게 맞다고 본다면 결국은요, 여기서는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더 잘 읽어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고 싶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난관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바울을 우뚝 세워버리는 거죠. 결과는 결과적입니다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선장이나 선주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나요? 뭐 아까 얘기대로 할 것이면 쓸데없는 욕심을 안 부렸어야 하죠.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바울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뭐 제수의 신분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선주가 알았더라면 이 배를 다 잃어버리는 또 화물주 선장 말고 참 선주가요, 자기 화물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을 안 겪었을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묘하게도 성경에 그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끝으로 보기에는 얼음해 보여가지고 만만히 봤는데 나중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큰 코를 다친 그런 경우가 그럼 성향 보세요. 참 많아요. 누가 있네? 골리앗은 다윗을 그냥 아주 만만하게 봤겠지.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골리앗이 몰랐지. 그만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고요. 재밌는 거는 그때는 다윗은 또 너무 신앙적으로 멋있게 나갔기 때문에 막 그러려니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요. 이 쫄아가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가 데려갔거든요. 야단은 누가 맞죠? 바로가 야단을 맞는단 말이에요. 바로는 찍소리 못했지만 나중에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모자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저지르고요, 야단은 아비멜렉이 얻어맞고요. 그러면 야곱하고 그 외삼촌, 나중에 저기 장인어른이 됐지만 라반하고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잔머리를 세게 굴립니까? 라반이 훨씬 잔머리가 더 능력도 있고 잔머리도 더 굴려요. 결국은 누가 이기죠? 야곱이 도망갈 때에 라반이요, 군사들 이끌고 가서 음식을 다 잡아올 거라고 열심히 뛰어갔잖아요. 그걸 잡았습니다. 그 다음 빈손으로 돌아오잖아요. 왜요? 그렇게 맹렬하게 쫓아갔다가 왜 빈손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라반이요, 진짜 멋쩍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게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그 보기에는 뭐 초라해 보이고 뭐 어설퍼 보여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겉을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크게 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 재산이 더 있고 인물이 더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자식들을 잘못 건드리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을 너무 잘못하거나 행동을 너무 잘못하는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바울이 그런 사람인 줄을 사람들은 잘 몰랐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떠났습니다. 13절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그럽니다. 봐라 우리말 맞잖아. 이래 좋은 날인데 갔습니다. 요 구절하고 다 흡사한 구절이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어요.
요나.
예.
예. 요나. 예. 잘 됐잖아요.
예.
배가 물이 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을 가려고 딱 갔더만은 마침, 이럽니다, 성경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봐라, 날 도망가라고 배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신나게 올라탔죠. 그게, 결과적으로는요, 대풍을 만나서 박살이 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옆길로 새도, 봐라, 괜찮잖아. 하고 끄덕거리고 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의 시초라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구절은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 집 나간 탕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아가지고요, 거금을 거머쥐고 집 나갈 때 마음 어땠겠어요? 신났겠죠? 신났겠지만, 그게 되지 못한 못한 인생이 되리라는 출발점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뭐 촬영은 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도와줬던 아브라함은 산지에 남겨두고요. 자기는 식구들 다 데리고 참 넓은 들 얼마나 신나게 참 즐겁게 갔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버리고 도망 나올 때는요. 가족이고 재산이고 식구고 다 버려두고 그 산 위로 딸 둘만 데리고요. 흘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풍이 분다고요. 봐라 하고 득이 만만하게 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풍을 만난 거죠. 이건 막 광풍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태풍이 아니고 광풍입니다. 무슨 광자예요 이거? 광풍이 대작한이라고 되어있네요, 14절에. 광. 미칠 광자입니다. 네. 바람이 미친 게 분단 뜻에서 광풍인가 봐. 15절 봅시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라고 하죠.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가는 말이 그냥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거루가 뭐예요? 키는 아니고요. 요즘 말로 하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이 그릇배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 구명정은 전부 배에 싣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이거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배 뒤에다가 달고 다녀, 끌고 다녔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뭡니까 광풍이 밀어닥치니까 이 배를 간신히 끌어올려가지고 배에다 올려놓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러죠.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든 배가 뭐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만은요. 근데 이 배가 태풍에 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재밌는 표현이야. 줄로 선체를 둘러 감았다. 어떻게 감았는지 이건 참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아마 옛날 배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줄을 단단히 조여 매도록 아마 그런 장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 바람 세면요.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전부 줄로 묶어두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았을는지 모르지만 이 그 선체를 둘러 감고 가는 거는 그 큰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큰 배를 줄로 조여 매가지고 스루디스 가는 거는 요즘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모래톱.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캤는데 요 연장은 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덫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요. 18절에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저희 손으로 가는 말이 약간 저기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무슨 느낌이 드냐면 말 안 듣더니 그거 봐라라는 느낌이 살포시 묻어납니다. 진작 말 듣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은 자기들의 배의 연장, 뭐 아주 소중한 것들이겠죠. 그거 전부 자기 손으로 다 내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이 21절에 바울이 가로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런 뜻이겠느냐만은 그래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듯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뭐 바울이 이쪽 말로요. 고소하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듣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그 하는 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태풍에 말린 것은 엄청난 위기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현 제수 주제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죠. 그리고 이때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이요. 얼마나 위력적인 말이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뭐 하는 거는 분명한데 그런 과정들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더 빛을 내기도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난 것은 바울의 사건과 요나 사건과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은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다른 점이 뭡니까? 요나하고 바울의 다른 점. 요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태풍 만났고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가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요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창피한 꼴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기회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면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시거나 좀 그래 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어저께인가 어디선가 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요? 예? 네? 아니, 하나님이 널 지켜주신다던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본인이 조심 안 하면 사고 나요?
그렇지, 사고 나죠. 조심해도 사고 나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면, 그럼 어떨 때 지켜주셔요? 조심조심 할 때만 지켜주셔요?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왜 음식이나 미각을 이런 데서 마지막 입맛, 단맛 이런 게 다 있듯이 인생을 여러 사람은 다 달콤한 맛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감당을 지워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어떤 그렇게 좋아하다. 그 속에서 또 어떤 것을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식당을 지기 싫어했던 사람도 어떤 한 번 이어서 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맛이 나한테 돌아오면, 저는 순정이란 게 제사지는 것보다도 나한테 쓴맛이 돌아왔을 때 그걸 거부하지 않냐고 그대로 치고 가는 게 순정이 싶거든요.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 때도 내가 자살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사는 그거 자체가 순종이라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같은 것도 순간순간이 그게 인생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얘기인데 그 말씀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듣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건 영혼에 대한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잘 안 지켜주신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럼 잘 그렇게 잘 안 지켜주시던데요?
그러면 목사님 속에 아멘 못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없을 때는 뭐 땜을 같이 해도 많아요.
여러분 가정을 해드려야 봅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면 아직도 뭡니까? 교통 법규 그게 문제겠어요? 아니, 그냥 생생 달려도
운전을 얼마나 과속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 아니야?
믿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네.
그러게요. 그러나 그게 아닌 삶이니까.
네, 운전은 성격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런데 아니 목사님들 왜 저러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 몰라요. 또 바쁘시고 이래서 그런지 아니면 담대해지는 같이 믿음을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잘못된 건지 어쩐지는
분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그냥 막 용감하게 그냥 막 달릴 수도.
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조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죠?
성격상 내가 분별해야 할 때는 부분을. 예를 들면 어떤 실패의 경우를 닥쳤을 때도 기도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과 보다리 따들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예수님 사는 사람과 다니듯이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좀 쉽게 한번 해봅시다. 아이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실 때 무슨 기준으로 합격시켜줘야 됩니까? 믿음 순으로 합격시켜야 됩니까? 성적 순으로 합격시켜야 됩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꼭 합격시켜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합격 자체를 하나님이 조작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학을 진학시키고 입학할때요. 그래도 걔에게도 어느 정도 적성이 맞고 그 성적에 맞게끔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이제 단순화시킨 질문이긴 하지만 합격을 성적 순으로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 좋은 순으로 합격을 시켜야 됩니까?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기로는 원래는 성격수는 아니 믿음으로 해야지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성격수처럼.
아닙니다. 믿음순이 아닙니다. 성격순으로 입학시키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가게를 열면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게 열면요? 도통 망해되잖아요. 이게 사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룰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런 룰을 기본적으로 지켜가셔야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 누가 많이 당해야 되느냐? 안 지키고 셀이 빼고 뭐 지각자 생긴 사람은 맨날 교통사고 나야 정상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도 나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총리로 가게 된 주 원인이 뭡니까? 형제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그래 총리가 됐다고요? 그러면 부모한테 버려진 놈은 더.
처음에 원인 제공이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부모가 버리고 형제가 버린 놈은 더 훌륭한 놈 되게요? 버려졌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 출발점은 되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주 원인이요. 영리했어요? 영리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다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꿈에 대한 소망이 있었잖아요.
꿈에 대한 소망도요?
예, 그게 아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아무래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 세 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함께 하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글쎄 그건 뭐 하나님 마음이겠죠.
그럼 공평한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고 들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사 형통하고 다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언제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려면 아예 팔리지 않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셨다 이럽니다. 그 다음 언제 또 함께 하셨다고 하는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럽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서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그때에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세웁니다. 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하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를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어서 퍼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이 닥쳤냐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탄 배에 이 엄청난 태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바울이 탔다고 해서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방법이 없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요. 더 지혜로워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닥쳤다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지, 아무 짓이나 다 하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명심할게요. 목사님들이 속도를 너무 내더라. 저도 조금은 내는 편이긴 한데,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젠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을 할게요. 목사 되기 전부터 좀 잘 도망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무리하게 따지진 않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염두에 둘 거는, 하나님만 믿고 용기를 낸다는 것이 내 할 짓 안 하고 그냥 막 과감하게 뭐 마구 일 처질러 돼도 괜찮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기서 무슨 장사를 시작해도 머리를 더 쓰고 연구를 더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도우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의미를 좀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갑시다. 29절을 보세요.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배가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드디어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선원들이 알았습니다. 고물로 닷 넷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물이 뭐예요? 뱃머리예요? 배 뒤쪽이에요? 옛날에 저 집사람들하고 이거 가지고 고물이 뱃머리냐 뒤쪽이냐 이래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사전을 동원을 해가지고 뒤졌는데요. 사전도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고물의 반대는 이물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앞머리고 하나는 뒷머리입니다.
그것도 고물의 뒷머리 아니에요?
몰라요. 저 권사님하고 해보세요. 권사님은 앞머리를. 배가 이제 육지에 점점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배가 더 이상 못 나가도록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놔야 돼요? 뒤쪽에 놔야 돼요?
뒤쪽 아닌가?
보통 배가 정박할 때는 앞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 놓는 게 맞죠. 그러면 내리막길에 자전거 막 내려가다가 위험하겠다 싶으면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는요, 브레이크가 앞도 있고 뒤쪽도 있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되죠? 아, 브레이크 잡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아, 브레이크 잡으면 꼰두박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물에 닷을 넷을 두고, 그러니까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이런 뜻입니다. 그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30줄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채 하고요. 이물이 이제 앞쪽입니다. 뒤에다가 닷을 내려놓고 앞쪽에서 닷을 주려는 채 하고 그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까 그루 구명정이라고 그랬죠? 그걸 내려놓고요. 그거 타고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순간을 말해요. 바울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발견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봐도요, 아, 그런가 보다, 여기 있을지 모르는데, 바울은 저걸 딱 보고요, 저 사람이 도망치려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챈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실랍니까? 아니, 근데, 바울이, 왜 하필이면 바울이 그걸 발견했느냐, 그 말입니다. 배가 크면요, 큰데면, 얼마나 늘은지 모릅니다. 이 조그마한 배에서 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큰 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왜 유독 바울이 발견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단순하게 그냥 뭐 저기 뭡니까, 하나님만 믿고 복음만 전하고 이게 아니고 이 배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배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눈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스위치가 안 꺼진 채 켜져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 눈에 안 뜨이고 제 눈에 잘 뜨이는지 아세요? 이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제일 저 실수할 여지가 많으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더 기억을 하고 다닙니다. 교육관 보일러 같은 경우요. 보일러가 저 뒤쪽 사람 없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밤을 새워서 돌아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선풍기 같은 것도 저게 혼자서 돌고 있으면요. 조용할 때 안 들어보면 노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러면 카세트 데크가 요즘 오토 리버스가 돼가지고 한번 눌러놓으면요. 계속 가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발견하고 제가 끈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주일날 눌렀을 거다. 그러면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까지 계속 또 옮깁니다, 이게. 그런 구석구석에 요런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뭐 언젠가 한번 이건 제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만은, 그, 낮에 행사를 치르고요. 갔는데, 밤중에 교회 앞이 훤하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로젝터가요, 켜진 상태로. 아, 프로젝터는 저, 렌즈 비쌉니다. 갈아 끼우는데 한 60만원 정도 들어요. 1000시간 정도 쓰면 갈아야 됩니다. 아주 비싸게 들어갔는데, 그게 오전에 행사를 치르고, 그걸 안 끄고 그냥 간 거예요. 야, 저, 방귀가 밤중에도 워낙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발견 못 하는 거죠, 뭐. 밤늦게 누군가가 들여다 봤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다가 이제 천장에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요. 저 에어컨이 안 꺼진 채 잘하면 이틀이나 새벽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누가 이거 안 껐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는 누가 발견하느냐면요. 유독 거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관심있게 보는 사람 눈에 그게 잘 뜨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뜨이는 것 같아요. 형광등 워낙에 켜놓고도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때, 조심해야지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바울이, 왜 이런 장면이 유독 바울의 눈에 뜨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신앙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이 배가, 이 선원들이 무사하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배 딱 하고 퍼져 누워 잔 사람이 아니고요. 이 관심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31절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됐지. 이 선원들이 꼭 필요합니까?
위험한 일이 있어야지.
네? 아니, 하나님이 무사하리라고 했는데요, 뭐.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될 수가 있죠.
아니,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 실수하는 측면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무사히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끝났지, 뭐. 선원들 있으나 없으나. 바울의 신앙이 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했는데, 선원들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 말해도 되냐,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정말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할 때는요, 이런 선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찬양을 잘하려면요, 믿음 좋은 사람만 다 몰아놓으면 찬양이 잘 되죠. 네, 노력하고 갈고 닦고 실력을 쌓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 어느 게 잘하는 겁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칫 오해가 뭐냐면 공부는 안 해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런 선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선언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해놔놓고 자기 설교 자꾸 얘기하면 안 됐지만 제가 붙인 제목 중에 참 이제 제가 생각해도 붙여놓고도 지금 잘 붙였다고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땅을 파야.
네? 꼭 땅을 파야 물을 주시나. 하나님께서요, 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땅을 파려는 거예요, 계곡을. 그럼 안 파면 물 안 줘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단서를 붙이는 애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가서 빈 그릇 빌려오래요.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안 빌려오면 안 줘요? 아니, 안 빌려오면 하나님이 못 줘요? 하나님에게 능력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늘 그런 식으로 베풀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많이 빌려왔으면 많이 주고요. 적게 빌려왔으면 좀 적어지겠죠. 계곡을 파라는 겁니다. 계곡을 팠더니 물이 흘러와서 가득 차게 됐고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고요. 기도하면서 애쓰고 머리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선언들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저는 감동적인 게 이런 사실이 바울의 눈에 띄었느냐는 겁니다. 근데 좀 그 뭐라 그럴까요? 현명치 못한 군인들. 그 말을 듣고는요. 이 군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요.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음식이 어디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구명력을 다 잘라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죄수들을 전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구원을 받을 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렇게 현명치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제일 편한 방법이. 이 선원들 도망 못 가게 하는 제일 편한 방법이요. 잘라보면 되긴 되죠. 근데 군인들이 힘이 있고 저 방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 하고는 함부로 휘둘러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조심조심 써야 되지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냥 칼을 팍팍 휘둘러 대는 것은 이런 실수를 저질러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지읍시다. 이렇게 태풍 가운데 못 먹고 굶주린 채 쫓겨온 지가 열나흘째네요. 34절 봅시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이럴 자가 없느니라 하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끝나가는 겁니다. 이 참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상태로 세워주시는 거죠. 급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 있대요. 이건 옛날 상선에 276명이 됐다 그러면 이게 배가 어느 정도 될까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더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은 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밀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이제 육지에 갖다 대려고 하는 거죠. 40절로 봅시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 늦추고, 아,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킷줄 가는 게, 키는 왜, 그, 키는 배가 앞으로 방향을 트는 데 쓰는 그 도구인데, 이걸 늦추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 방향을 잡고, 그러기 위해서 키를 더 올려놓았다가, 다시 이제 내리고 출발을 하는 건지, 저도 이건 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 들어가다가 드디어 사실은 암초에 걸린 겁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했는데, 배를 걸매, 이 걸림에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배가 좌초하네 이런 뜻이거든요. 행여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을까 싶은데, 그럼 뭐 우리 조상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보자.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쌀 팔러 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 아세요? 빈 적에 다라이를 이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쌀 팔러 간다 이러거든요. 그때 팔러는요, 사러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저게 old and new, 어른들만 알고 아이들 모르는 용어에 이게 나오면 아이들 맞춰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당연히 살 팔러 간다 하는 말이 싸러 간다는 의미로 용도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지나면 이 표현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걸맥하는 것도 과거에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이 오늘 이제 우리 때 와가지고는 용도가 좀 변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를 조금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가 이제 좌초가 되니까 이물은 부딪혀. 그러니까 앞부분은요, 깨져 나가는, 못 움직이고, 뒷부분은요, 깨져 나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군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수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왜 죽이자 그래요? 요게, 요렇게 되는 상황이 아까 저게 뭡니까? 그룹배를 자기들 손으로 끊어버렸거든요. 끊어버렸기 때문에 요런 상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냥 박력 있게 그냥 설친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그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데, 죄수들을 죽이자 하는 이유는요, 그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를 놓치면요, 자기가 대신 죄를 져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뭐 바다 전부 뛰어들었다가 도망가 버리면 내가 누구 할 판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죄의 뜻을 막고 난해보내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전원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만 보면 죄수들도 다 바울 덕에 살아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결국은 죄수들을 다 살려낸 셈이 됐고요. 좁게 보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좀 넓게 보면요, 이 배에 탔던 사람들 전원이 바울 덕분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바울의 역할처럼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온 가정이 살고 온 이웃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실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여기 행적이 그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 가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고요, 세상의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초라한 게 아니더라는 사실이요. 이거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한 자부심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그냥 맹신하는 것처럼요. 그 좀 이상한 글이 써있는데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나 우리 이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또 있기를 바라고요.